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 생명을 살라 시리즈로 세 번째 교회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교회, 이 교회란 단어는 매우 익숙하고 친숙한 단어인 동시에 우리 삶에서는 절대적으로 빼어놓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한마디로 정의해보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답변을 쓰시겠습니까? 한번 지금 써보세요.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정의가 있을 거예요. 교회란 무엇이다.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걸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칭할 만큼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설명이 잘 나타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교회라는 하나님의 선물에 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은혜와 선한 일이 함께 어우러져 결합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만 치중하고 매달려서 사는 것이 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 없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선한 일을 하고 한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윤리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또 다른 착각입니다. 왜 이러한 착각은 은혜와 선한 일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은혜와 선한 일이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뭐냐? 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은혜와 옆으로는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 삶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렇죠? 한국말인데도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의 본질 전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본질 전체를 압축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그러나 교회에 관한 우리들의 생각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하면 대부분 눈에 보이는 건물을 생각합니다. 교회 그러면 어느 건물을 딱 생각합니다. 십자가 서 있고 통탑에 서 있고 요즘은 뭐 그렇게 또 현대식 건물도 교회지만 건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려서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 아이삭이나 이렇게 어려서부터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오기도 하고 좀 더 커서는 교회란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호기심으로 가기도 하고 혹은 누군가의 초대로 교회를 옵니다. 할 수 없이 지금 사촌 오빠하고 형에 이끌려서 왔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친구가 되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설교도 듣고 또 성찬식도 나누고 세례를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 교회는 결혼식, 장례식 때문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제 여기서 장례식도 했지만은 또 결혼식 하는 사람을 내가 교회는 안 다녀도 결혼식 하는 친구가 결혼을 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결혼식에 교회도 갑니다. 또 죽은 사람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장례식이 교회에서 치러질 때 들어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1년에 3번 정도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는 아주 극히 평범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노래하고 인사 나누고 축복을 주고받고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축하하고 어떤 사람은 죽은 이에게 존경을 표하기도 하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 대해서 무언가 기대를 가지고 온 사람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 어쩌면 괴로울 정도로 평범한 교회의 모습들로 인해서 아마도 실망하고 다시 교회라는 거 별거 없구나 다시 찾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교회는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실제로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떠난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찾는 사람이 점점 없어져도 그러면 교회는 여전히 교회일까요? 하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교회는 여전히 교회이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우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여러분 그 내용 중에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보실 때는 왼쪽에 있는 아홉 가지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되어 있던 것을 원수를 화평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게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수된 것, 그 막힌 담을 허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이 그분이 율법을 폐하셨다. 폐하셨다는 것은 율법을 없앴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셔서 완전히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 세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을 화평으로 하나를 묶으셔서 교회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평화를 이루시고 화목을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분이 평화를 선포하신 것이 하나님이 교회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하시고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보시면 우리는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했고 우리들은 사도들과 예언자들 터위에 세워졌으며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며 교회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으로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식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행하여진 일, 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실제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실제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성 Amazing Grace. 이 Amazing Grace는 여러분 노예선의 선장이었다가 목사가 된 존 뉴턴이 1779년에 발표한 그의 신앙 고백이래요. 그러니까 1779년에 발표했는데 거의 2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이 찬성은 우리의 마음과 심금을 울립니다. 이 찬성가가 1절부터 아마 5절까지 되어 있나 4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여러분이 그 가사를 하나하나 묵상한다면 온 기독교의 이론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부를 때마다 심금을 울리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교회의 실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실제 사람의 교회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이해하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효율적인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지,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연구하고 글을 씁니다. 그래서 교회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혁을 위한 전략적인 처방전을 내립니다. 그 처방전은 거의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능적인 관점에서 치중하고 있다는 것. 그래야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고 측정이 가능한 성공, 타당성,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프로그램으로 전략을 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기능적인 면으로 이해할 수 없듯이 교회를 기능적인 관점에서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면 그것은 잘못된 진단이고 오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대한 올바르고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교회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면 혹시 이해가 쉽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뭔지 모르겠으면 교회가 도대체 아닌 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아닌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쉽게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에 기억하라, remember라. 뭘 기억하냐, 무엇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면 예수 믿기 전에 신분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여러분 기억해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해 보시오. 여러분은 육신적으로는 이방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방 사람, 우리는 젠타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그리고 육체를 향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 불렸고, 그 당시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제외된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생소한 사람들이며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가 교회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교회가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일곱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옛 과거를 말하고 있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냐?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아닌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뒤집으면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 교회라고 쉽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과 관계 없던 사람들이었는데, 여기 있던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 없던 사람이었는데, 교회 문턱을 넘어 들어왔을 때 그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여러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제되었다가 제외되었다가 받아들여졌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비밀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던 내가 이제는 비밀을 깨닫고 비밀을 공유하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바뀌셨습니까? 새로운 신분을 취득하셨습니까? 교회의 최우선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하나님 안으로 들여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구원받은 비잉의 존재로 변화받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잉,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비잉이 없이, 나이가 변화받지 않은 모습에서 교회의 기능, 어떤 일을 활성화시키면 이것은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우리가 신실하고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도와주는 부가장치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교회는 윤리적으로 선하고 좋은 사람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하고 착한 일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선하고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으로 잘 살고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 와도 그런 것을 배울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충분히 교육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이 안 믿어지겠지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고 죽으신 목적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윤리적으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그렇게 해서 오셨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선한 일이 하기 이전에 은혜와 선한 일이 함께 묶어졌는데, 선한 일을 하기 전에 은혜라는 것은 뭐냐? 기독교는 생명과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을 만난 후에 그 만남을 통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되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하는 것이 뭐냐?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빌립보서에 휴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은 여러분 빈둥거리거나 시간을 허비하거나 유행을 쫓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부활의 삶은 철저히 인격적이며 달려가야 할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우자나 자녀나 이웃이 위에 부름을 향해 달려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저버리거나 무시한 채 목표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작성된 비전 선언문에 따라서 한 길로 곧장 이렇게 된다 달려가자 이것이 우리의 길이다 하고 곧장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은 젊어서 여러분의 인생길이 곧장 있는 대로가 고속도로 같이 뚫려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죄송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든 대로가 아니라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불구불한 길에서 만나게 되는 방해물들,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과의 만남, 불편한 사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엄청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한쪽으로 치워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영적으로 성숙한이라는 것은 서두르거나 프로그램화되어서 임시방편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 밖에 있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볼 때 교회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것밖에 안 될까? 왜 저럴까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과정이 숏컷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빚어져 가면서 변화되어 가면서 성숙해 가는 과정을 하기 때문에 미숙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더 빨리 자라게 해주는 성장 호르몬 같은 건 없어요. 그거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한 방 딱 맞으면 그냥 성장해갖고 그냥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거 없다는 거야. 성급하게 지름길로 가려고 하면은 결국은 미숙함이란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도록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공간입니다. 시간과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권력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알리시는 것이 누구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한하시라는 것은 다양하고 각종 지혜를 알리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Wisdom.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라는 것은 뭐냐? 살아있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의미에서 지혜는 교회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동하는 지식이며 지혜는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인격이 바뀐다. 여러분의 인격이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의 인격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저는 쉽게 뭐냐?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인격이 바뀐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왜 가치관이 필요한 건?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나는 인생의 가치는 이것이다. 돈이다. 출세다. 명예다. 실력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한번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내가 추구하고 목표를 삼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교회를 바꾸려 하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결코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교회는 여러분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근데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이 문화는 공기는 한국보다 조금 깨끗할지 몰라도 역시 유명 인사들 사이에서 아니면 소비주의와 폭력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 미숙한 상태를 우리를 가두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 미국의 문화와 사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것을 대적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게 해주는 환경 속에 우리를 깊이 잠기게 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은 반대일 수밖에 대립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교회는 두 존재, 누구냐?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 사이에서 대화가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인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또 우리 인간 사이에서 대화가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인 것. 이것에서 주로 사용되는 언어가 있는데 세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포적인 언어, 둘째는 교훈적인 언어, 셋째는 권면적인 언어. 이 세 가지 언어의 종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포적인 언어는 뭐냐면 주로 설교에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 선포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설교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 얻을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뭐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 우리에게 어디를 지정하느냐? 우리의 의지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의지를 겨냥해서 예수의 길을 따르고 촉구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의지를 향해서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천국의 길, 이런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설교가 어떤 설교가 듣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다 설교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훈적인 언어입니다. 이 교훈적인 언어는 뭐냐? 가르침의 언어예요. 이 선포된 말씀이 주로 가르치면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불신앙의 세상을 진단하고 거기서 많은 질문을 주고받아서 대답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삶 전체와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 비추어갖고 다시 이해하고 가치관을 새로이 정립해서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닮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시되고 교회에서 경험하는 이 지성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웠느냐? 하나님의 마음. 아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아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시는 방법을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고 이거를 통해서 성경 공부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아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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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권면에 하면은 권면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 분별하는 언어로서 이 선포적이거나 교훈적 언어처럼 크게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교회 그러면 설교하는 것처럼 선포적인 언어가 두드러집니다. 또 성경 공부, 뭐 무슨 많은 이런 소그룹에서 하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면하는 언어는 뭐냐면 비공식적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공식적, 이거는 꼭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공식적인 책임을 맡은 사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권면하는 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도 이 일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전화로 이야기하는 어머니와 딸. 또 마음과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이메일을 통해서. 또 아니면 잠자리에 같이 누운 부부끼리. 아니 형제, 친구. 어느 사이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뭐냐? 권면적인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면의 언어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언어는 아까 선포된 언어,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의 진리, 교훈적인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이 교훈된 언어가 기도하여 이것이 지금 자신의 삶 속에서 구체화될 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듣습니다. 선포해서 듣고 난 다음에 들은 말씀이 우리가 교훈을 통해서 배우고 아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정말 힘이 있구나 이건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하는 내 것이 됐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통찰도 하고 결정도 하고 태도와 실천을 이거 할 수 있는 언어가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러분의 사촌형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이 형도 혼돈되고 있어요. 또 방황도 해요. 아니 이래도 되는 건가? 어디로 가야 하는 건가? 이런 일이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 맞춰주는 것이 뭐냐? 기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역사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성숙해 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우리에게 유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과 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 이런 권면의 언어입니다. 이런 권면의 언어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를 위로합니다. 용기를 내줍니다. 그리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하라. 이런 얘기가 뭐냐? 권면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제자들과 하신 말씀 속에서 이러한 권면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어요. 어부였다가 세리였다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의 제자로 정체성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정체성이 바뀌어서 이제 막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뭐라냐? 나 이제 간다 그러는 거예요. 니들끼리 해라 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걱정의 태산이죠. 요즘 말로 완전히 멘붕이 된 거예요. 이 멘붕인 상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보혜사는 다른 성령의 하나님으로 진리의 영이고 성령이라고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이들에게 권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들을 혼자서 알아가도록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매주 전합니다. 매주 설교를 해요. 그 선포된 말씀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훈의 말씀, 진리를 배우고 여러분 훈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 선포된 말씀과 교훈의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면서 권면의 언어가 나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사이클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숙의 삶을 사는 사이클이 뭐냐? 말씀의 선포가 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의지를 축건,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훈적인 말씀으로 성경 공부나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과 방법과 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게 되면은 이것이 인격의 변화에서 나의 삶 속으로 나올 때 그것이 나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이클은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한 곳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래서 자꾸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선포와 교훈의 말씀은 대부분 목사나 장로가 합니다. 그러면 이 권면의 언어는 누구를 통해서 전해질까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특히 부부 사이, 자녀, 믿음의 형제, 직장 동료,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권면의 언어를 사용할 때 권위가 있겠습니까? 힘이 있겠습니까?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성경의 말씀을 김 목사님과 저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거는 우리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어. 내가 그걸 경험 못하고 여러분에게 말하면 여러분이 믿겠습니까? 아유, 자기는 하지 못하고 왜 우리 보고만 하래. 세상에서도 실력 있고 또 세상에서도 실패했던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야 실패했지만 힘내서 다시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거와 재벌 3세가 야 너 힘들고 어렵겠지만 너희 힘 겪경을 나가면 할 수 있어. 누구의 말이 더 신뢰가 갑니까? 권면의 말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서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말에 할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이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만족으로 느끼고 사십니까? 배가 부를 게 만족하십니까? 좋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만족하십니까? 예, 만족한다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좋아하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때까지 살면서 만족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시간적으로, 경석적으로, 영속적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족으로 느꼈던 것이 지금까지 남겨있으면서 정말 만족했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만족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보면 물안개처럼 살아요. 그냥 사라지기만 해도 괜찮은데 옛날에 그 만족했던 것이 지금 어떨 때는 내 발등을 찌면서 이것이 이거 잘못됐다. 원수가 되는 만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만족을 따라다니면서 이 만족을 위한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만족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고 있으며 이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만족입니다. 이 만족은 영원하고 불변하고 가면 갈수록 만족도는 뭐냐? 높아져 갑니다. 그러나 이 길은 때로는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미련해 보입니다. 그리고 치러야 할 대가를 생각하면 어떨 때는 답답하고 느리고 어리석고 무시당하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창조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초기에 질문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분의 답을 한번 다시 비교하시면서 교회에 대한 의미를 다시 정리한다면 하시면서 마음으로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준비된 후에 교회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각종 은혜를 통하여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 인격이 바뀌는 것, 인격이 바뀐다는 것이 나의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인간이 대화하는 장소, 선포되는 언어, 교육되는 언어, 권면되는 언어를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본적인 존재의 목적입니다. 교회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고 나서 여기에서 은혜 받은 일이 감사하여 선교도 나가고 구제도 하고 커뮤니티를 돕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방문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람이 전하는 말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에 직접 심어지고 씨가 뿌려지는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세 젊은이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발걸음, 저들의 인생의 발걸음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